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이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외로움이 많은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 중년의 세대일까? 아니면 노년의 세대일까? 여러분, 가장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20대였습니다. 35.6%로 20대 19세부터 29세까지 가장 외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였어요. 너무 충격이죠. 가장 친구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을 늘 소통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 마음속엔 제일 외롭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고독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깊이 외로워진다. 마치 눈덩이처럼 외로움은 굴러가면서 점점 더 커진다. 이 외로움이란 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눈덩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지난 한 해가 정말 순간처럼 지나갈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인데 막상 그의 삶의 자리는 더 깊은 외로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외로운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즘 우리만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또 다른 외로움에 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정오의 뜨거운 그때 햇빛 아래 홀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습니다. 중동의 촌락에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 3355 모여서 함께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보통의 일이라면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에 선선한 때에 우물을 깃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은 모두가 더위를 피해 쉬고 있는 그 뜨거운 대낮에 그것도 혼자서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중동에서 60년 이상 생활하고 거주하면서 신약을 전공한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베일리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미국 신학자입니다. 이 베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당시 중동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당시 중동에서는, 촌락에서는 이 여인이 혼자 우물가에 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아주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조신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표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낯선 남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함께 떼를 지어 우물가에 갔는데 이 여인이 혼자 있었다. 이것은 범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에 여인들은 이 사회에서,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는 여인들이었거나 아니면 대낮에 우물가를 찾는 나그네, 여행객을 유혹하기 위한 여인의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정말 낮에 우물가에 찾은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그런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낯선 남자를 찾았던 것일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녀는 정말 그곳에서 낯선 여행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행객이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여행객은 유대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을 만났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만남이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기다림이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은 인생에 목마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50km를 우회하는 요단강 동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바로 가로질러 가는 길을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시켜주는데요.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니 사람들은 다 꺼려하는 그 동네를 예수님은 꼭 나 지나갈 거야. 나 지나가야겠어. 이런 의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있었어요. 일찍이 분열왕국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죠.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했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이 사마리아 성읍을 그들은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의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 혹은 자신들의 자국민 사람들과 함께 섞어 살게 했어요. 피를 섞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혼혈인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되고 말았어요. 역사가 지나간 뒤에 누구보다도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은 그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수치시였고 또 역사적으로 수치의 동네, 그 수치심으로 그들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했던 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여기 또 하나의 재미있는 부연 설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배경을 설명해 줬는데요. 주전 128년경에 로마가 주둔하기 전에 헬라가 그곳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헬라가 그곳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 사용했던 성읍이 사마리아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헬라의 점령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곳을 싸움을 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훼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몇 해 전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뒤른 지난 뒤에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하도 무시하고 또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성읍을 훼파한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복수심으로 예수님 때 유월절 어느 날 사람의 시신의 뼈가루를 그 유월절 절기를 펼치는 성전 그 뜰에다가 뿌리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더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이 더 잘 익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같은 동족이면서도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서로 미움의 대상이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을 꼭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꼭 지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터부시하는 그 동네를 예수님은 지나가셔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많고 많은 깨끗한 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고 아 예수님이면 거룩한 길, 아름다운 길, 모두에게 인정받는 길을 가셔도 좋은데 왜 사람들이 구태여 그토록 꺼려하는 그 마을을 가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지고 싶은 가련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성을 나는 지나가야겠는지라 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해 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여인은 아무도 행복 없는 우물터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을까? 여러 추측이 될 만한 대목들이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을 걸었는데 그녀의 실상을 예수님이 다 들춰냈어요. 당신은 다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지요. 나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예수님이 꿰뚫고 계셨어요.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수치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을 훤히 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자신의 과거의 모습, 부끄러웠던 모습, 그것이 민낯이 드러났을 때 여인들은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이 홀로 이 시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나 혼자 있고 싶은 순간 말이에요. 가족들이 나에게 말 거는 것도 싫고, 사람들 곁에서 내가 있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고, 누군가 내게 귀찮게 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시편의 11편에 보니까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 버거웠을 때 새처럼 저 산으로 나도 날아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가끔은 우리도 오늘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면 새처럼 날아가 보고 싶어요. 다른 산으로 그냥 훌훌 날아가고 싶어요. 그냥 오늘 이 버거운 현실에서 떨어지고 싶어요. 여인에게는 자세한 처지와 상황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스스로 그 고립된 자리, 외로움에 처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인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군중 속에는 있지만, 무리들 속엔 내가 있지만, 내가 사람들과 깊은 사귐이 싫고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지고 싶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들춰낼까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오늘의 매일의 하루의 한 장, 오늘의 바라봄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였어요. 누가복음 5장을 묵상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누가복음 5장을 묵상하던 중에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이 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온몸에 문든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살이 문드러지고 진물 나고 심하면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는 병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하얗게 뒤덮인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말이 문든병이지 당시 사람들의 작은 피부병만 해도 두려웠고 전염성이 너무 강했고 치료책이 없어서 그들은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마을 어귀에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도 할 수 없었어요.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사람,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를 여겼던 거죠.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 마을과 마을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을 얻어다가 하루하루를 생계를 유지하는 걸음뱅이로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생존의 일이었어요. 온몸에 하얗게 뒤덮인 피부병을 그는 감추기 위하여 아마 거적대기를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날, 그 뜨거운 동네에 자신의 진물 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까 감추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거적대기가 그의 모든 것을 감춰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악취가 얼마나 진동을 했을까. 그 마을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오물로 뒤집어 쓴 악취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무슨 자신감으로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며 요청했겠어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마치 강아지처럼 짐승처럼 허덕이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구걸하며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선생님, 선생님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면서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원하시면 저도 깨끗해질 수 있겠네요. 주님, 저에게 원한다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한 말씀만 들려주세요. 그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청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는 악취가 나고 그의 몸에 조금이라도 옷깃이라도 스치면 그 하얀 피부병이 내 몸에 옮길까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며 경멸하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너무 충격이에요. 예수님은 말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손이 먼저 갔어요. 발걸음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그 진물 나는 몸에 손을 대셨어요. 너의 더러움에 내 손을 댔다는 거예요. 너의 불결함에 내 손을 댄다는 거예요. 너의 부정함에 내가 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 원해. 너보다 내가 더 원해.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하지. 네가 낫기를 내가 가장 원할걸. 이 마을 사람 어떤 사람보다 난 네가 낫기를 원해. 너의 그 연약한 손을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너를 만져주고 싶어. 내가 원해. 아니,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왜 말을 겁니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 당신이 목이 마르면 두레박을 갖고 와서 여기서 물을 퍼 마시지 왜 낯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고요? 난 당신이 낫기를 원하니까요. 아무도 사람 곁에서 설 수 없는 그녀에게 사람의 낯을 피하여 다섯 번 결혼을 망치고 또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만나신 이유는 그 성을 지나가신 이유는 그 성에 사는 가련한 여인을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진물나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기 위하여 내 손을 잡아주기 위하여 내 몸의 손을 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아들아 딸아 이름 불러주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해.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의 답답함을 갖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 나입니까? 왜 예수님 나는 실패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 나는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에겐 결말이 이렇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오늘 가정을 일구고 살았는데 내게 남겨진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손가락질 당합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평범한 삶을 주지 않고 이런 어려움의 처지를 줍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난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회복되길 원하고 낫기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첫 출발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야 하신지라. 그의 사랑의 열심, 그녀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열심이 이 이야기의 화두가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 여인의 인생에 목마름을 해갈할 생수를 주고 싶으셨어요. 자신을 향해서 경계심을 놓지 않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을 왜 만나셨는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하셨어요. 선물을 주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오해했죠.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은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선물이었어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섯 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끝없는 사랑을 갈구한 여인이었지만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녀의 삶의 성경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녀는 지금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행복이 아닌 다른 감정의 마음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진 않습니까?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 열심의 대가가 치러지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와요. 게으르게 산 사람은 실망도 안 하는데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만큼 실망이 커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열심히 사셨죠. 누구보다도 최선으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것 압니다. 여러분 애쓰고 계시다는 것 압니다. 삶이 버겁고 힘겹지만 오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아세요. 압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에겐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의 최선이 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버거울 땐 우리의 또 다른 갈증과 목마름을 살아갑니다. 여인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이 물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직장의 문제가 풀리고 일터가 풀리고 사업장이 풀리고 자녀들의 꽉 막힌 인생이 열려지고 내가 찾지 못했던 길이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마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목마른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우리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포도주와 아름다운 풍성한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인생에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물터에서 뜬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너 물 들어왔지. 그처럼 내가 너에게 목마를 때마다 목을 축여주는 물이 될게. 이 비유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적 배경 가운데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생수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메시아 시대 때 예루살렘에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한 그 샘물의 근원, 그 샘물 나야 나. 나를 붙들어야 돼. 나와 함께 할 때 내게 만족감이 있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질문했던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아, 정직히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함이 느껴지셨습니까? 아멘이 달라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 붙들며 사느라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런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 다 믿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그래도 당신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삶을 충분히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하고 일터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건 내게 만족이 안 돼요. 목마름이 돼요. 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언가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빈밤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인이 마실 물은 또다시 내일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갈급했던 것이 채워진들 그가 돌아서면 마을로 돌아가면 또다시 또 다른 무언가로 갈급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한다면 그의 삶에는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녀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품었어요.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님을 품은 여인의 첫 번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보실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뭘 버렸어요? 물동이 동그라미 채우시고. 이 물동이는 어떤 물동입니까? 매일매일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하게 물을 뜰 수 있는 도구예요. 그녀가 이걸 버렸다는 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물동이가 아니야. 난 예수님이 있어.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두려웠던 동네죠. 낯을 피하고 싶었던 동네죠. 나의 수치심이 드러나는 동네였죠.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였죠. 나의 실패했던 동네였죠. 결혼을 다섯 번에 실패했고 여섯 번째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실패의 자리죠. 부끄러움의 자리죠. 수치의 자리죠. 두려움의 자리죠. 그 자리에 그녀는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수로 된 것을 고백했다면, 나는 예수님의 손을 이제 잡았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옛사람이 지나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물동이를 더 이상 움켜쥐지 않아도,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과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인생을 주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하늘아버지께서 이 땅에 가장 부끄러운 나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령에 굳게 붙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39절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뒤쳐갔던 여인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서 그가 그 땅에 심겨지니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께로 돌아오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마리아, 부끄러웠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사마리아, 종교적, 역사적 수치의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새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꿈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우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 없는 자도, 그리고 죄 많은 자도, 낙심했던 자도, 우울했던 자도, 외로웠던 자도 이곳에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자유의 인생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한 바가지의 물이 아니라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 부유한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아, 당신이 소개한 메시아 내가 만났소. 모든 것을 용서하신 메시아, 모든 것을 품어주신 메시아 내가 만났소.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제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한 삶이요.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당신과 함께 일터를 보내며 내게 가장 큰 보람된 일은 당신이 내게 소개해준 예수님의 샘물이요.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이 이 마을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기쁜 이유는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바라보는 이웃들이 이곳 상계동에 한국성서대학교 그리고 성서대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교회, 그것을 전해주는 교회로 우리에게 이 땅에 소중한 교회로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실패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넘어짐의 자리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함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주는 용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처지를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떠한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그 이해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약속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구했던 목마랐던 그 불의 박에 채우길 원했던 목마름에 그것은 결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주님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빈 마음을 올려드려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가라고 목마른 병든 나의 마음에.
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은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인이 가졌던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인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를 허덕이며 살아가는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사랑, 완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빈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빈자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외로움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시선이 두려웠고 은밀하게 우울로 기쁜 마음을 찾았던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대낮에 서성였던 여인처럼 오늘 그렇게 분명히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 아침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오니, 내가 낫고자 하니,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고침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곧 나병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침몰났던 과거, 우리 인생의 상처, 우리 인생의 아픔들, 오해들, 내 안에 어떤 불편한 감정들, 미움들, 원망들, 상함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열매가 없어 낙심되었습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가 없어 실패했던 마음으로 좌절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덕이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버림받은 자로 침몰나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었지만 불결하며 썩은 내가 나는 자신의 몰골을 감출 수 없었던 병든 자, 주님은 다가오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의 병든 몸에 주님은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나의 상한 몸에 주님은 나를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아픈 육신에 주님은 손을 대시며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은 손을 대시며 나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병이 곧 떠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악취와 부끄럼과 수치와 절망과 병듦과 상함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침몰하게 하는 나의 모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의 수치스러웠던 동네가 구원의 동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헛된 사랑이 아닌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이 진정한 가람을 해갈할 수 있는 귀한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교우들이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나님 저 멀리 일터에 나가며 애쓰고 수고하며 그 모진 일들을 겪으며 감당하며 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여러 모양으로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사랑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번번이 실패로 인해 올해만큼은 다시 재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꽉 막힌 것 같이 보여진 굳게 닫힌 문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애쓰며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주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우물터가 되길 원합니다. 병든 자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값없이 와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젖을 얻고 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다 다음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나의 생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 위에 이 대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